오늘부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합니다. 정부는 전국 4대 광역별로 당직 기관을 정해 중증 응급 환자에 대비하는 등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병 특검법 발의와 함께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인데 국회 원구성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이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5만 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전북 부안 지역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우크라이나 평화 회의가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중립 입장을 보인 국가들이 대거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쟁을 멈추게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갑니다.
필수의료 진료는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환자들 불편이 예상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한솔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서울대병원 권역의료응급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중환자실, 심장투석실, 분만실과 함께 오늘부터 시작되는 무기한 휴진에서 제외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환자와 보호자들이 오고 가는 평소와 같은 분위기인데요. 일반 수술과 외래진료 분야에서는 하루 종일 환자들의 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앞서 자체 설문조사 결과 교수 529명이 휴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시 보라매병원, 서울대병원 강남센터에 소속된 전체 교수의 55%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이들 병원의 수술실 가동률은 전공의 이탈 이후로 63%로 하락한 상태인데요. 교수들까지 휴진에 동참하면 34%로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전면 휴진도 예고돼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어제 의대 증원 재논의를 포함한 3대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하며 정부를 향해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어젯밤 11시까지 응답해달라고 했지만 정부는 조건 없이 휴진부터 중단하라고 거부했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진 건데요. 내일 의료계 전면 휴진에는 5대 대형병원과 대학병원, 의대 교수 대부분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7일부터는 연세의료원 산하 병원들이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고 울산의대와 가톨릭의대 교수단체도 이번 주 안에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정부는 이번 집단 휴진에 대비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사태 해결에 나섰지만 뾰족한 수를 내기엔 늦었다는 평가입니다. 홍의표 기자입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 결정을 거두지 않는 의료계에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 휴진에 대응해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4개 광역별로 당직기관을 정해 응급환자를 24시간 대비할 수 있게 하고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해 암 환자들의 진료 공백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공공의료기관 병상도 최대치로 가동하고 경증 환자의 비대면 진료도 활성화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한 대화의 문도 열려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의료계가 요구해온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미 선을 그은 데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역시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기한 휴진을 예고한 서울의대 비대위 등을 면담했지만 현 상황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할 계획입니다.
국회 상임위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앞서 자체 특위 차원에서 의협을 만났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진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의협 회장님한테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고.
의정 갈등의 골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지만 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의표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민주당이 국정조사도 이르면 이번 주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과 함께 국민의힘을 압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나세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최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연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이후 본회의 보고를 거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국방부 등 여러 기관을 상대로 전방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각 상임위 대신 특위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앞서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해병대 예비역단체를 만나 특검, 국정조사 병행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검을 포함해서 국정조사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이 본인과 관계된 수사에 대해 가지고 거부권을 쓰는 그런 관례를 깨는 황당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오는 21일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를 열고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입법 청문회와 국정조사로 최상병 특검 통과를 위한 동력을 모으는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현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생태가 길어질수록 피해의 몫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명분 없는 장외퇴업 그만두고
국회 원구성 백지화 및 공개토론 제안을 내놨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시한 17일 시한을 재차 거부했습니다.
공개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민주당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당을 겁박하는 오만한 태도를 버리고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야권 중심의 국정조사 특위 구성이 가능합니다. 최상병 국정조사가 이번 주 한 차례 변곡점을 맞을 국회 원구성 협상에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정부 여당이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에너지 바우처를 5만 3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여름철 취약계층 130만 가구에 대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작년보다 만 원 늘려 5만 3천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올 여름도 기록적인 폭우이 예상되어서 우리 전력 능력만으로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긴급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큰 짐이 되리라고
360여만 가구에 대해선 지난해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은 11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인과 빈곤층 등 폭염에 취약한 국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당정은 지하차도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해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을 늘리고 공무원과 경찰, 민간인 등 4명을 지하차도 담당자로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에 지진 피해를 본 전북 부안의 이재민 보호와 피해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피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정부가 가용 가능한 재원을 발빠르게 투입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저출생 해결이 국정 최우선 순위라는데도 뜻을 모으고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기준 완화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소득을 합친 기준을 현행 1억 3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당 요청을 받아들여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을 늘리고 아빠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대책 등을 만들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단독 구성에 반발해 상임위에 참여하지 않는 대신 특별위원회와 당정협의 등을 통해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해 다양한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언론 공지를 통해 종부세를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는 건 여러 가지 대안들 중 하나라면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7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성태윤 정책실장은 방송에 출연해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는 수준으로 개편하고 상속세율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과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전 위원장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재직 시절 유 전 이사장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한 채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대통령실이 러시아에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성 소통을 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방북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수사로 그치는 것인지 실체가 있는 것인지 등을 종합해 분명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방북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가 아쉽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며 전황에서 서방이 유리하게 끌고 갈 소지가 그만큼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남북 강대강 대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의 잘못부터 먼저 지적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인식이 점점 더 안이해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는 채팅앱에 해외 주식 매수 추천 사기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등 소셜 네트워크 오픈 채팅방을 중심으로 유명 투자자를 사칭해 해외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한 후 잠적하는 불법 리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 경제 전문가 이름을 대화명으로 쓰며 해외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급락하면 채팅방을 폐쇄하는 방식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K그룹이 오늘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합니다. SK 측은 지난달 30일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판결 직후 변호인단의 입장 외에는 그룹 차원 입장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공식 입장의 발표는 항소심 선고 이후 18일 만으로 판결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이 담길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26도에서 30도를 기록하겠고 특히 경상권 내륙에서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